본문 내용은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러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결혼하느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은 오늘 붙여놓은 제목처럼 어떻게 결혼을 잘할 거냐 그런 얘기보다는 결혼과 관련된 본문이긴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인지 오늘 청년들이 이런저런 모임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할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라는 문제가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얘기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우스개 비슷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젊은이가 저녁 늦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끝내기 전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짝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살짝이 보았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시다가 잠시 기도하고 가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되긴 잘못된 거 맞죠? 근데 뭐가 잘못이냐는 말이죠. 일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하는 기도나 이것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종이 했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냐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모른 채 흉내만 내다가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늙은 종을 불러다가 지시를 한 가지 합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 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먼 길입니다. 그 먼 곳에 가서 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예상이 되는 게 뭐냐. 설령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이곳까지 오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결혼을 못 시켰으면 못 시켰지 돌아가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종을 불러서 아들을 결혼시킬 준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결혼보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돌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고향에 있는 처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아들 평생 호래비로 지날지도 모를 판인데 결혼을 못 시켰으면 못 시켰지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결혼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여자들과는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먼데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처녀를 데려오라. 그런데 만약에 못 데려오면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이 땅은 떠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아이들요?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정말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그 중에 쉬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하고 쉬운 것 하나도 없고 참 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도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다른 큰 모든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그런 거예요. 며느리를 못 구했으면 못 구했지 떠나온 고향 땅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아주 멋진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라 했잖아요. 바로 딱 갔던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몰라요. 안 갈 순 없어서 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하란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재차 가라고 해서 겨우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고 이 땅을 주겠다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있어야 될 텐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나쳐 갑니다. 그때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해서 혹시나 부인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이라 그랬다가 실제로 뺏겼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이쁘게 봤어.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봐서 좋은 점만 많이 봐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좀 나쁘게 보면요 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약점을 많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는 거 보면요 그래 내가 한평생 살아온 거 뒤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왜 하필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먼 고향 땅, 친족에서 구해오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친족 간의 결혼은 이 우생학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자꾸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열성인자라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 이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나쁜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나쁜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서 내 친족에서 구해오라.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그 아브라함의 말년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사건이야 소돔고모라가 전부 잡혀갈 때 소돔고모라 백성이 전부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쳐들어갔어요. 그 백성 다 구해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자기가 사정하면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자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입지를 굳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70여 년 전에 떠나버린 그 고향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70년 전에 고향을 떠나갔으니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알아봐야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저 먼 못 사는 땅에 그리로 이민을 가버렸던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참 많죠. 여러분 어디서 신부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아봤자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곳에 아니면 이 땅에요? 자,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알아주는 이 땅에서 어디서 골라야 제대로 된 신부를 고를 수 있겠는가? 이건 불문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곳에서 신부를 구해야 좋은 신부를 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자기를 알아줄 만한 사람도 이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 멀고 먼 친족에게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하느냐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뭡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좋고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 이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사람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 가나안 사람들 전부 멸하겠다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 참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족 속에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친족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람의 좋고 나쁜 문제라기보다가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옆에 한번 보세요. 참 멋져 보입니까? 사람이 좀 깨져져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참 멋진 사람 많아요. 멋지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점을 따진다면 바깥에 멋지고 잘난 그 인간들보다가요, 한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셔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물요, 그거 다 쪼물락쪼물락 건드려 놓은 인물이지 그거 실제 아니에요. 그거 잘 보면 또 다 화장빨이에요. 누가 더 이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잘난 인물보다 누가 더 이쁘죠?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집 식구가 그거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멋진 인간들 밖에 많이 있다 해도 그거 쳐다보면서 별로 안 부럽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참 소중하게 여기 소중하게 보인다. 정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존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 놔두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다 이제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 먼 친족에게 가서 구해오라 하느냐는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훨씬 더 소중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런 생각은 오늘 잠시 미뤄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종의 기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인님이신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종은 낙타를 열 피를 끌고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왜 열 필이나 끌고 갔을까요? 거기에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이나 재물을 싣고 간 거죠. 신부에게 줄 폐물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집에 줄 지참금이라 그럴까요? 신부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줄 선물, 이런 거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귀한 신부를 데려오는데 행렬이 초라하면 그 격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격에 맞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행렬을 이루어서 갔던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가라는 티를 내야 할 필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다는 사람이 신부를 구하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행렬이 초라했다면요, 꾀죄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원을 이루기도 어렵거니와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 먼 길 간다고 가더니 했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주 거창한 행렬을, 막강한 재물을 실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정주영 회장의 그 솟대 방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냥 돈으로 보내면 편할 건데 왜 소를 수천 마리씩 몰고 그 휴전선 넘어서 그렇게 갔을까요? 사업가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쇼맨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재 회장이 어릴 때에 집에 소판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어릴 때 소판돈 훔쳐갔던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나 이렇게 돌아간다 뭐 그런 거 좀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한번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소떼를 돈으로 보내면 아주 쉽고 간편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한 7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에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티를 좀 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티를 좀 내고 살면 좋지 않을까요? 어디에요? 어디에 그런 티를 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마셔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요, 가급적이면 깨끗하지만 검소한 옷. 왜요? 옆에 없는 형제를 배려해서 혹시 힘들게 살고 있는 형제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샘을 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좋은 거 집에 다 놔두고 그래도 깨끗하지만 좀 검소한 걸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형제를 배려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디 갈 때는요 최고로 번쩍번쩍하는 것 입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저 중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안 믿는 친척집 방문해야 될 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요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나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향 찾아갈 때는요 금소 필요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차 타고 보란듯이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지질이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서 늘 그렇게 힘들고 고생만 하고 살란 법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훨씬 큰 복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이 전부 다 거지 나사로같이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서는 뭘 배워야 하죠? 그 삶을 배우진 마세요. 거진 나사로에 뭘 담고 싶으세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이거는 정말 뽐보고 받아야 할 문제이지만 그 거지처럼 사는 거 그건 우리 뽐볼 거 아니에요. 거진 나사로를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영적인 복도 누리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의 복 이거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도 있단 말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러했습니다. 고향에 가는 행렬에요 낙타 10마리, 요즘 같은 마 트럭 10대 보낸 거단 말이죠. 트럭 10대에 바리바리 실어서 보낸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있다라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 종은 그렇게 해서 정말 먼 길을 갔습니다. 낯선 곳이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 낯선 곳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쉽게 기도했잖아 이러지 마세요. 이 늙은 종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요, 우물가에 가 앉았던 겁니다. 우물가에요. 지혜입니까? 상식입니까? 왜 우물가에 갔겠어요? 지금 중요한 목표는 뭐냐?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어딜 가야 되죠? 여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우물가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낙타 열피를 끌고 어디 갈까 하다가 그 성에 가서 우물가에 가 앉았더란 말이죠.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입니까? 상식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도로 뭐냐면 이 정도 생각은 했고 이 정도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우물가에 앉았다는 거 생각하기 전에 우선 기도부터 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가끔 믿는 청년들 중에요, 이 정도 노력이나 수고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해서 며느리를 데려온 게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자기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하면서 노력하고 있었던 첫 번째 일이 우물가에 앉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자를 만나려면 우물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믿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죠.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옛날 저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크던 아이들은 전부 제 손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거 길목을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교회 아이들은 다 제 손을 거쳐가는데 요 옆으로 빠져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 잘못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요 공부시키겠다고 교회 안 왔던 아이들은 저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알고 그 애들이 전부 나를 보고 선생님 이러는데 가끔 제 그물에 안 걸린 채 빠져나간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누구누구인지 제가 다 압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분들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시집갈 때 됐는데 알맞은 총각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럽니다. 제가 답변을 못해요. 집사님 전 걔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 말이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와서 믿는 사람 찾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걔 어디 있었는데요? 그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믿는 사람 찾는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아빠 엄마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는 사람 하나 구해주세요. 그게 됩니까?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은요, 한 노회에 청년들, 이 교회 저 교회 청년들 다 모이는 이런 연합 모임들이 도로도로 있거든요. 청년들은 무조건 그런데 모여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 만나려면요. 이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긴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열심히 참석하고 같이 활동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아주 옛날에, 지금 뭐 거의 은퇴할 때 다 돼가는 권사님이시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처녀 시절에 면사무소에 근무했대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거냐,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으니까 자기 면 내에 있는 결혼 상대가 될 만한 남자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면 내에 남자들 다 조사했는데요,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할 만한 믿는 사람이 없더라.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선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처녀 총각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딱 한마디랍니다. 이 남자가 한참을 앉아있더니 물은 얘기가요, 세례받았습니까? 하더래요. 처녀가 한 답은 예, 요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결혼했대요. 에이,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래 예를 든다는 건 너무너무 잘 산다는 뜻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총구석에서. 너무너무 복 많은 집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 사는 분을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자꾸 찔러보는 버릇이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시간 있을 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콕콕 찔러보다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선보러 가가지고 그 저 뭐야 겨우 세례 받았습니까? 요거 한마디밖에 안 물은 이 남자, 물론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장로님이냐면요, 젊은 시절에 그 결혼하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발에 무좀이 많았대요.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이 무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요, 성냥 그 앞에 저 대가리 있죠, 그거 몽땅 까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꼭꼭꼭꼭 찔러가지고요, 한번 불 확 찔러보락 하더랍니다. 어쨌든지 상상이 되십니까? 무좀은 잡았는데요, 무좀은 잡았는데 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미련해도 그렇지. 근데요,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선보로가 딱 하나만 세례받았습니까? 그것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처자나 총각이나 똑같죠, 뭐. 근데요,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보면요,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이 교회를 섬겨요. 내가 뜨면 성질나서 막 때려쳐버리겠다 싶은데도요, 입 꼭 다물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미련하다 싶을 만큼 우직한 사람이요, 복받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리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믿는 사람 찾는다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참 그런 얘기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다음 하는 게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죠. 아니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보다가 전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요, 뭐라고 기도했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참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처녀를, 아, 이 처녀다 싶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다오.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 다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 내용 아시겠죠? 처녀가 하나 딱 지나가는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이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먹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기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기도인가? 될 만한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되지도 않은 일을 구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인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용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게 가능성이 없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낙타는요, 물 잘 안 먹는 짐승이에요. 주로 사막을 다니거든요. 사막을 다니니까 다니면서 계속 물 먹는 짐승 아니에요. 안 먹고, 물 안 먹고 사막을 건너가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요, 엄청 먹습니다. 사이즈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마리가요 두 말 정도를 마신대요. 몇 마리입니까? 지금 낙타 몇 마리입니까? 열 마리요. 한 마리가 두 마리씩 먹어 제끼면 열 마리 다 먹이려면요? 스무 마리 필요한 겁니다. 이 처녀가 메고온 물동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말짜리 물통이라 해도 몇 번 떠날려야 됩니까? 스무 번 해야 됩니다. 낯선 영감이 물 좀 달라 하는데 그 말 듣고 물 한 잔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만 먹어가 되겠습니까? 이 짐승도 먹여야지요. 그래서 그걸 스무 동이를 퍼나를 그런 사람이 잘 있을까요? 차라리 짐승에게도 물을 그렇게 먹인다면 내가 어디 뭐 귀한 선물을 주겠다거나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 이게 정상일 텐데 그거 없이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처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성 없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혹시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있으면 혹시 누가 뭐라 하거든 그때는 참고 좀 해보십시오. 이거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물동이를 스무 번이나 그 참 힘들게 퍼나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녀는 정말 착한 소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소녀입니까? 전 참 미련 곰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하긴 착하죠. 착한데 너무 착해서 나 어떨 때 보면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성질 고약한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상도식으로 하면 좋은데 점잖게 하겠습니다. 야가 물 들어갔다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집에 오기만 해봐라 그거 독이 바짝 올라있는 오빠가 있는데 그 생각 채쳐놓고요 물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가씨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먼 훗날 이삭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재산 1호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빼앗기거든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뺏기고 들어오는데도요. 나가 뛰져라 소리 안 하고 같이 산 걸 보면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런 성품이니까 같이 살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 모양으로 성질 빠르르한 사람 같았으면요. 못 삽니다. 어쨌든 훗날 되어진 일을 보면 좋게 말하면 리브가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니 그 참 사람 좋기만 하고 내 나라 한다고 해서 다 뺏기고 들어오는 이런 신랑하고도 아무 탈 없이요 사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똑 하고 있다가 처녀 하나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거든요. 18절 한번 보세요. 물 좀 달라 했더니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네요. 급히 달려가서 이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쫓아다니면서 일 그거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 영감님이 좀 거들어놔 주든지 에? 혼자 물 들어간다고 그렇게 바쁘면 이 영감님이 천천히 해라든동 아니면 나도 좀 거들어줄게 같이 좀 하든지. 이 늙은 종이 이때 뭐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얼마나 얄밉다고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그냥 이 꼭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 리브가는요? 얄미분이 어쩌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 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이 늙은 종은요, 이 처녀가 그렇게 급하게 물기로 나르는 걸 보면서도 아직 확신 안 합니다. 방금 봤던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직 확신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내주셨는지 그럴까 아닐까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처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늙은 종은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 확신을 합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확신 안 해요. 이 낙타한테 물 다 먹였어요. 그래도 아, 됐구나,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23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누구 딸이냐를 물어요. 왜 물을까요? 자기가 행한 기도대로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을까요? 누구 딸이냐고요. 아브라함이 지시한 사항이 뭐였어요? 내 친족에게 가서 여자를 구해오라 했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여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딸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답변이요, 24절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손녀다 이 말이죠.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난 후에야 이 종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제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깨어보니까 아,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함부로 흥분하지 마세요. 이단되기 쉬워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문득 기가 막히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야, 이게 이런 의미겠다. 너무 감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성경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함부로 흥분해서 감격하지 마세요. 이 늙은 종처럼요, 묵묵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계시가 틀림없는 꿈을 꾸더라도, 또 누군가가요 정말 멋진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뛰지 마세요. 멋진 꿈을 꾸었는데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이 계시다 싶어도 성경과 관계가 없거나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건 개꿈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정말 성경을 잘 풀이해줘서 이야, 기가 막힌다 싶어도 그것이 정말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자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사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성경을 멋지게 풀이해내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가령 어떤 게 있어요? 이걸 알아보려고요. 애를 쓰다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놓은 건 전부 이단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잘 안 찾는데, 이번에 뭐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요.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려놓은 거는 거의 대부분 이단. 이번에 제가 만난 건 전부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하하,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 멋지게 풀이해가지고 올려놓더라. 이게 이단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시록 공부하자 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계시록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니 누가 설치입니까? 이단들이 접근 줄 알고 설치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면요. 야, 그래 보인다. 판별할 능력은 없고 말은 그럴듯하고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잘 깨달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기꾼들,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꿈자주 꾸시는 분도 어쨌든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꿈인지 개신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꿈 꾸고 복권사로 쫓아다니고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하면은요, 요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 말 했는데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아멘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집사님, 이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멘!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맞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묵묵히 살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하시는데, 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또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요?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사람들요? 어디 사람들요? 베레아 사람들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멘해야지. 예, 좋은 믿음입니다. 믿을만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을만한 목사만 있고 믿을만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대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확실한 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늙은 종처럼요, 내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확정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늙은 종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자. 우리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은요, 그 당시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더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놓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어쩌면요, 상냥하기도 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현숙한 여자를 찾아내기 위한 아마 고도의 생각 끝에 나온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덕극덕극한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해가면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내놓으라고 때만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납시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